이제는 나이가 든 유명 가수 프랭키 벨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네 명의 남자가 처음 만나 우리만의 소리를 만들어냈을 때였죠. 모든 게 사라지고 온통 음악으로 휩싸였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국내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14년 미국에서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뮤지컬 영화 저지 보이스입니다. 유명 4인조 남성 악단 포 시즌스의 단원들이 모두 뉴저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저지 보이스가 됐는데요. 존 로이드 영, 빈센트 피아자, 스티브 슈리파, 크리스토퍼 월켄 등이 출연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거리에 살던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아이들 4명이 유명한 가수가 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의 영화 저지 보이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 음악적 감각이 탁월했던 토미는 친구 닉과 함께 그룹을 결성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프랭키를 영입합니다. 이후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줄 보컬을 찾던 천재 작곡가 밥이 추가되면서 그룹 포 시즌스가 탄생하게 되는데 10대 나이에 결성된 그룹 포 시즌스는 쉐리, Big Girls Don't Cry, Walk Like a Man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가수로서 정상에 오르게 되죠. 포 시즌스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찾아온 성공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토미가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면서 그들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단원들은 결국 팀을 떠나게 되는데 미국의 원조 아이돌 그룹 포시즌스의 성공기를 그린 뮤지컬 드라마 영화 저지 보이스는 토니상을 받은 동명의 뮤지컬을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평소 재즈와 음악에 조예가 깊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답게 영화 내내 흐르는 포시즌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귀가 즐거운 음악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저지 보이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작품이라고들 하죠. 기존의 짜깁기식 구조를 벗어나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 인기 그룹 포 시즌스가 어떻게 만나 의기투합했고 인기를 누렸으며 갈등을 겪었고 또 마침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연대기적 구성에 맞춰 재현했는데요. 마치 인기 가수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다시 그 위에 그들이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감상하는 것 같은 전에 없던 독창적인 주크박스 뮤지컬 작품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수는 몰라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곡인데요. 포 시즌스의 노래가 아니라 프랭키 벨리가 1967년에 발표한 솔로 히트곡 Can't Take My Eyes Off You입니다. 빌보드 2위까지 치고 올라간 이 노래는 처음에는 음반사가 너무 어렵다고 여겨서 싱글로 발표하기 꺼린 노래인데요.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백 번 리메이크되고 여러 광고와 영화에 삽입될 정도로 생명력이 긴 노래입니다.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영화 저지 보이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Just too good to be true.
뮤지컬 영화 저지 보이스는 용서받지 못한 자, 그랜 토리노 등 주옥 같은 명작을 선보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배우, 영화감독, 영화 프로듀서, 작곡가, 정치인입니다. 서부 텔레비전 시리즈 로우 하이드와 이탈리아 영화감독 세르조 레오네의 스파게티 웨스턴 무법자 3부작으로 1960년대에 성공을 거뒀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연기한 5편의 더티 해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대하는 반영웅적인 형사를 그려냈습니다. 이 역할은 특히 많은 사람에게 이스트우드를 남성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또 서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와 스포츠 드라마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e Four Seasons의 My Eyes Adored You. 내 눈이 당신을 사랑해요. 영화 저지 보이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My eyes adored you. Though I never laid a hand on you, my eyes adored you. Like a million miles away from me, you couldn't see how I adored you. So close, so close, and yet so far. Get it for city lights, climb a ladder up to fortune and fame. Work my fingers to the bone, made myself a name. Funny, I seem to find that no matter how the years unwind, still I reminisce about the girl I miss and the love I left behind. Though I never laid a hand on you, my eyes adored you. Like a million miles away from me, you couldn't see how I adored you. So close, so close, and yet so far.
(4인조) 남성악단 포시즌스에 관한 영화 저지 보이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시즌스 멤버 역할로 브로드웨이 스타 존 로이드 영과 빈센트 피아자, 마이클 로맨다, 에릭 버겐 등이 열연을 선보였고요. 할리우드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죠. 크리스토퍼 월켄이 뉴욕 범죄 조직의 두목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큰롤 그룹 포시즌스의 전설적인 가수 프랭키 벨리 역을 맡은 존 로이드 영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 뉴욕주 플래치버그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진학해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는데요. 연극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맡으며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지보이스에 참여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오디션을 봤지만 떨어졌고요. 그 후 몇 번의 재도전 끝에 브로드웨이 정식 오픈 공연에서 프랭키 벨리 역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토미 드비토 역할의 빈센트 피아자는 미국 영화 텔레비전 배우로 텔레비전 시리즈 보드워크 엠파이어에서 폭력배를 연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뉴욕 퀸스에서 자란 피아자는 아버지가 6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인, 어머니는 독일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면서 공부도 잘해서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하키 장학생으로 명문 빌라노바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어깨 부상으로 대학을 떠났습니다. 하키에서 은퇴한 후 연기 코치인 앨리스 스피박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뉴욕에 있는 라이온 극장에 합류했습니다. 그 후 브로드웨이 작품에 출연한 후 2006년 영화 스테파니 데일리로 데뷔했는데요. 이후부터는 TV 시리즈에 계속해서 출연하게 됐죠. 작곡가 밥 가우디오 역할의 에릭 버게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배우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마담 세크리터리 시즌에 출연한 바 있고요. 또 다른 멤버 닉 메시 역할의 마이클 로맨다는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2018년에는 영화 데니 앤 메이의 프로듀서로 작업한 바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포 시즌스의 두 번째 싱글이자 첫 번째 넘버원이죠. 이 노래를 만든 건반주자 밥 가우디오에 의하면 원래 제목은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한테 영감을 받은 제키 베이비였지만 녹음할 땐 밥 가우디오의 친구면서 DJ였던 잭 스페터의 딸의 이름을 따서 쉐리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키를 자랑하는 프랭키 벨리의 소름돋는 가성 창법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저지 보이스 중에서 프랭키 벨리와 포 시즌스의 쉐리 함께 듣고 오시죠. Sherry, baby, Sherry, Sherry, baby, Sherry, Sherry, baby, Sherry, baby, Sherry, can you come out tonight? Come out tonight. Sherry, baby, Sherry, baby. You come on. 1962년 발표된 포 시즌스 최초의 1위 곡 쉐리 들으셨습니다. 1960년대 전설적인 밴드 포 시즌스는 매력적인 보컬을 가진 프랭키 벨리의 높은 가성을 활용한 팔세토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팝 역사를 바꿔놨죠. 이들은 서른이 채 되기 전에 1억 7,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100만 장 이상 팔려나간 싱글 음반만도 10수개로 올드팝 애호가라면 선율이 익숙할 Big Girls Don't Cry, Walk Like a Man, Candy Girl, Ain't That a Shame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 시즌스는 비틀즈와 함께 1960년대 대중음악계를 지배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백인 남성 로큰롤 그룹으로 명성을 누렸는데요. 1990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라 그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간혹 프랭키 벨리와 포 시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리드싱어였던 프랭키 벨리가 팀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시즌스는 1960년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멤버들의 활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데요. Four Lovers나 Frankie Valli와 Travelers, Village Voices 등 수많은 이름으로 클럽을 전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같은 해인 1962년에 싱글 차트와 R&B 차트 모두 정상에 오른 Big Girls Don't Cry는 Four Seasons를 대표하는 명곡인데요. 밥 가우디오와 프로듀서 밥 크루가 함께 작곡한 이 노래는 밥 가우디오가 로널드 레이건이 출연한 테니스의 파트너라는 영화를 보다가 여기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노래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삽입됐는데요. 영화 저지 보이스 중에서 Big Girls Don't Cry, 강한 여자들은 울지 않아요. 함께 듣고 옵니다. Jersey Boys 함께하고 있는데요. Jersey Boys는 총 제작비만 4천만 달러 이상 투입돼서 6,7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Jersey Boys 브로드웨이 원작 뮤지컬은 2006년 뮤지컬 분야에서는 최고의 상인 토니 어워즈에서 최고의 뮤지컬 상을 받았고요. 2006년 미국 음반 예술 산업 아카데미에서 음악 산업의 탁월한 업적에 수여하는 상이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의 뮤지컬 쇼 앨범 상을 받았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밥 가우디오와 밥 크루가 쓴 이 곡은 1963년도에 빌보드 순위 정상에 올랐는데요. 닉 메시의 베이스 음색과 프랭키 벨리의 가성이 조화를 이룬 Walk Like a Man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 곡을 녹음할 때 바로 위층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매캐한 연기와 소방차가 뿌리는 물이 녹음실로 스며들었지만 프로듀서인 밥 크루는 문을 닫고 계속해서 녹음하라고 멤버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관들이 도끼로 스튜디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밥크루와 포시즌스를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녹음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영화 Jersey Boys 중에서 Walk Like a Man, 남자답게 걸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저지 보이스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지 보이스는 한마디로 숨겨진 걸작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더 재미있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멋진 노래만으로도 좋았다. 프랭키 벨리의 특유 음성과 중간에 한번 튀어나오는 베이스의 저음 목소리가 보는 내내 기억에 맴돈다. 좋은 음악과 좋은 배우, 좋은 감독을 알게 된 좋은 영화였다.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남성판 드림걸스 같다. 멤버들이 티격태격을 넘어 때론 심각한 갈등에 봉착했지만 그들의 화음은 가슴을 울렸다. 이처럼 각각의 다른 색깔이 모여 얽히고 설켜 명곡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저지 보이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각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저지 보이스는 좋은 음악을 잘 가져왔다라고 호평했고요. 반면에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저지 보이스는 절반은 영화 좋은 친구들, 절반은 드림걸스가 담겨있는 전기 영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비틀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1964년에 2주 동안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레그돌은 원래 밥 가우디오가 길거리에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주며 푼돈을 버는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안쓰러웠던 밥 가우디오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밥 크루와 함께 헝거 민영이라는 타이틀의 레그돌을 작곡했죠. 2010년 뉴욕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곡은 가장 사랑받는 노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애청하는 곡인데요. 영화 저지 보이스 중에서 프랭키 벨리와 Four Seasons의 Ragdoll, 헝거 민영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Jersey Boys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호미가 프랭키에게 한 말이죠. 사랑? 솔직히 말해주지. 난 그게 뭔지 몰랐어. 결혼? 결혼은 사랑이 아니야. 결혼은 아내가 변기에 앉아 발톱을 자르는 동안 면도를 하는 거지.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랭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바에서 노래하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토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내 여자가 있어. 그는 첫눈에 반했던 거죠. 이번에 영화 저지 보이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공연하러 다니느라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프랭키. 그리고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딸의 방황은 심해지는데요. 재능 있는 딸을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결국 딸은 목숨을 잃게 됐죠. 눈물에 젖은 그가 무대에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이 돼 다시 무대에 오른 Four Seasons. 예전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무대에 서서 함께 노래하는데 한창 젊었을 때 인기 속에서 노래 부르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1966년에 싱글 차트 9위를 인쇄한 Working My Way Back to You는 통통 튀는 드럼 사운드와 탬버린 소리, 그리고 자연스럽지만 리듬감이 살아있는 멜로디가 라이벌이었던 흑인 보컬 그룹 Four Tops와 대단히 비슷하다고 하죠.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남자가 결국에는 후회하는 내용을 담은 이 노래는 많은 남성들을 뜨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George Boyce 중에서 Working My Way Back to You, 너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Working My Way Back to You.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수많은 히트곡이 영화를 수놓으면서 보는 내내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감동을 선사한 영화 George Boyce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George Boyce 중에서 Four Seasons의 마지막 넘버원 싱글로 밥 가우디오와 그의 부인 주디 파커가 만든 디스코 스타일의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에서는 당시 포 시즌스의 드러머였던 제리 폴치가 리드 보컬을 맡았고요. 프랭키 벨리가 중간에 고음 부분을 맡고 있죠. 원래 제목은 December 5th, 1933, 1933년 12월 5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폐지된 날입니다. 하지만 프랭키 벨리와 공동 작곡가인 주디 파커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통속적인 첫사랑 이야기의 노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프랭키 벨리와 포 시즌스의 December 1963. Oh, what a night. 1963년 12월, 정말 좋은 밤이에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패션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밀라노, 파리, 런던과 함께 세계 4대 패션 중심지인 뉴욕의 패션 위크 가을 컬렉션이 9월에 열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패션 전문가가 진단하는 2023년 여름 트렌드 소개합니다. 집에서 기름 한 병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는 꿀 정보 알려드리고요.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소중한 부모님을 위한 건강 정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는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또 뉴욕에는 가보셨을 것 같고 이 4대 패션 도시 중에 가본 데가 어디인가요?
프랑스 파리 가봤고요. 뉴욕 갔죠. 그리고 네. 영국 런던은 잠시 들렀고. 그렇네요. 세 곳 지나갔네요, 제가.
부럽네요. 자, 세계 패션의 흐름이 이 네 개 도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가운데 패션 전문 잡지가 진단하는 올여름 유행 경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올여름 패션 트렌드, 패션 경향. 키워드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요?
네, 어떤 색상? 유행할지 어떤 소재가 유행할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트렌드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색깔부터 볼까요? 올해는 어떤 색이 대세일까요?
예. 패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색들이요. 올 봄과 가을 컬렉션으로 나왔던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행시에서는 빨간색이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요.
예, 채도가 아주 높고요. 화려합니다. 이 글로시 레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이 나는 것처럼 화려한 빨간색을 글로시 레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뉴욕 패션 매체인 리파이너29에 따르면 이 글로시 레드는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패션쇼에서 선보인 겁니다.
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빼입거나 빨간색 신발이나 핸드백, 뭐 빨간 장신구로 주목성을 높일 것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빨간 옷은 뭐 한두 벌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글로시 레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봤습니다. 자, 2023년 유행 경향 첫 키워드가 글로시 레드였고요. 다음 네. 키워드 뭘까요?
자, 이번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그 데님입니다. 데님이라고 하면 보통 파란색의 질긴 면직물을 말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청바지 떠올리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데님과 뭐 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패션용으로는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데님의 일종인데 뭐 그렇게 패셔너블하지는 않습니다.
왜 네. 그러세요?
자, 올해 트렌드는 이렇게 재해석된 데님입니다. 다양하고 과감한 모양의 데님 옷이 패션쇼에 등장하면서 패션계에서 이 데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새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아래 위가 붙은 점프수트, 다양한 모양의 원피스도 있고요. 뭐 기존의 재킷과 셔츠 등으로 데님을 재해석해 보기만 해도 뭐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데님 패션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주 오래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청바지, 진 거의 다 갖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죠.
다양한 모양 또 종류로 올여름에 젊음을 좀 발산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유행 경향 글로시 레드 데님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키워드 뭘까요?
네. 이번에도 소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옷차림입니다.
네.
이 소재 때문에 파격적인 패션이 되는 바로 쉬어 의류인데요. 뭐 고운 망사라든지 가늘게 짠 그 레이스같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매우 얇은 천으로 만든 옷을 쉬어 의류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시트루 그렇죠.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원피스나 투피스 혹은 뭐 웃옷으로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옷은 몸매뿐 아니라 속살이 또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앞서 그 소개해드린 데님보다는 뭐 대중성이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한번 입으면요. 주위 시선을 그냥 단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입니다.
네.
특히 사람 몸이 그대로 보이는 게 핵심이라서 쉬어 의류는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 뭐 이런 원색보다는 아주 얇은 시폰 등 그런 소재를 쓰든지 아니면 가는 구슬을 엮어서 짠 소재에 피부색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회색이나 하얀색, 은색 거의 투명에 가까운 검은 색상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 안에는 거의 속옷 차림에 가까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게 노출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뭐 가를 건다 가르지만 이런 옷이 유행한다는 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리파이너29는요. 이런 패션 경향에 대해서 코로나 대유행에 눌렸던 억눌렸던 정서가 여성 패션에서 아주 과감하고 외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일부 패션계에서는 bear it all, 모든 것을 드러내라. 이게 모토였다면서
네.
유명 연예인들이 그 레드 카펫 같은 그런 행사에서 입었던 sheer 의류가 이제는 거리로 나가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변화의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네. 유행은 또 돌고 돈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유명 패션 잡지인 보그가 소개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헐렁한 박스형, 네모난 이 하얀색 면 셔츠가 선호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뭐 비대칭 모양의 치마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 단의 길이가 다른 모양의 치마입니다.
네.
그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에 뭐 여러 층의 그 염색을 한 딥 다이 스커트라는 것도 있고요. 알록달록한 문양이 들어간 원피스 수영복도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비키니가 아니라 원피스요.
네네.
네.
또 여름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 목 뒤로 끈을 넘겨서 묶어서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민소매 의상도 상의도 빠질 수가 없고요.
네.
노을을 연상하게 하는 선셋 색조.
선셋.
예, 노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변을 걷다가 만나는 저녁 노을처럼 붉은 계열의 색옷과 또 악세사리를 꼽고 있습니다.
네.
신발은 뭐 굽이 전혀 없는 플랫슈즈. 속이 비치거나 반짝이는 그런 그 신발이나 반대로 굽이 또 상당히 부담스럽게 높은 신발이 있거든요.
네.
웨지 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죽 샌들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오랜만에 패션 트렌드 살펴봤는데요.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 사야 되겠는데. 네.
야, 여름에 멋쟁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옷을 아무리 멋지게 입어도 이 피부가 결이 색이 칙칙하고 거칠하면 또 아쉽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름 한 병 가지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인가요?
포도씨유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전문 매체 우먼스월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먼저 포도씨유, 그 말, 말 그대로 포도씨를 압착해서 얻은 기름입니다.
그렇죠.
뭐 식용으로도 쓰죠. 그런데
네.
이 포도씨유를 얼굴에 그대로 바르거나 평소 사용하는 그런 기초 화장품, 뭐 에센스라든지 크림하고 섞어 바르면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도씨유라고 하면은 발연점이 낮아서 그 튀김 음식에 좋은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피부에 바른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 그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잘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메도 제닉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성분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코메도 제닉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의 등급이 5라고 하면은 피부에 바르면 안 됩니다. 모공을 완전히 막아서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포도씨유가 등급이 1입니다. 코메도 제닉 등급이 제일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얼굴에 발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포도씨유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어디에 좋은 건가요?
일단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건성이다, 적합합니다. 피부 색조가 고르지 않을 때, 태양이나 뭐 자외선으로 피부가 좀 뭐 상기됐거나 손상됐을 때, 그리고 내 좀 잔주름이 잡힌다, 요즘에. 이럴 때 포도씨유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주고 다른 그 유익한 성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레스바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를 또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건성 피부에 더 맞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여드름 피부는 어떨까요?
예. 기름이라서 좀 꺼리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드름에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포도씨유는 또 항균 성질이 있어서요. 오.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네. 포도씨 기름은 모공에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피부를 또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와, 피부 색을 또 고르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항산화 성분이 피부 색조를 고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다 색소증. 멜리스마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기미라고 하죠.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게 되는데 이 증상도 개선하는 것이 바로 포도씨유입니다.
저한테 필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냥 바르면 되나요?
발라도 됩니다. 그런데 최고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땐 이렇게 하십니다. 네.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간단하게 포도씨유 몇 방울을 그러니까 뭐 반 작은 숟가락 정도 손에다가 덜죠. 네. 보습크림이나 고농도 세럼 평소 쓰시는 것들 섞어서 얼굴에 펴서 바르면 됩니다. 잔주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포도 설탕 스크럽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은데요. 네, 씨 없는 적포도 6달 정도를 으깨서 여기다가 설탕 뭐
한 큰술
밥숟가락 한 큰술 정도를 넣고요. 네. 포도 씨유는 한 작은 숟갈
티숟가락
예, 저 섞어서 젖은 피부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얼굴 세수하고 난 바른 그 물기가 있는 피부에 원을 그리면서 1분간 문지른 뒤에 헹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뭐 에센스 세럼을 얼굴에 바르고요. 그다음에 평소 쓰시는 보습크림 발라주고요. 다음 날 밤에 또 포도 씨유를 바르면은 피부가 그 새로운 피부를 세포를 만들 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오늘부터 집에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 식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 식구가 부지런히 지겠습니다.
네. 와, 포도 좀 사놔야 되겠네. 자,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 건강 잘 챙겨드리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지난 14일이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네. Mother's Day였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서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네.
이날을 맞아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꼭 해야 할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질문이요?
네. 전화통화를 할 때 뭐 직접 만나서라든지 네. 이런 걸 꼭 여쭤보라고 합니다.
네.
새끼 식사 잘 하셨습니까? 혹시 잊어버리는 게 요즘 많아지셨습니까?
아, 기억이요?
예.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잘 걸으세요? 평소 약 잘 챙겨 드십니까? 술, 담배 요즘도 하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슬프거나 좀 우울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끝으로 밤에 잘 주무십니까? 이런 것을 여쭤보기로 권했습니다.
네. 뭐 형식적인 안부로 들릴 수 있겠지만 네. 또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먼저 삼시세끼 잘 드시는지 여쭙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양 흡수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도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노인들은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아가 약해서 뭐 고기라든지 단백질 잘 먹지 못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서 부모님 영양 상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7가지 질문의 취지를 다 알아보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 여쭙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참 질문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데
네.
중요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사실 살면서 한두 번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성 우울증은요. 노인의 모든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이게 노인성 우울증이 오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인지 기능에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의한테 모시고 가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평소 충분하게 햇볕을 쬐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모든 질문과 도움에 가족의 대처가 자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그렇겠죠.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어야 하지만 이 섣부른 충고는 삼가하는 게 또 좋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시간으로요. 2023년 여름 패션 트렌드, 또 포도씨유의 효능과 피부관리법,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 협주단의 성악배우로 활동했던 한 여성이 한국에서는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 한국 정착 이야기, 그리고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한서희 씨를 만났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께서 탈북할 때 오빠가 탈북하고 나서 어땠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오빠네를 보내고 난 후에 저희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그때 말을 하는 게 내 심장이 막 하다 막 떨려. 그때 그 순간에.
2007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한서희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피앙 한서희 TV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탈북 계기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서희 씨는 북한에서 평양 인민보안성 협주단에서 성악가로 활동했고요. 협주단 안에서도 최정예 단원 10여 명 안에 꼽힐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노래하던 엉금병창조, 그러니까 비밀 엘리트 공연단 출신이라고 한서희 씨는 말하는데요. 이렇게 명예와 실력을 다 갖추고 살아가던 한서희 씨 가족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북한에서 2000년도 초시기부터 중후반까지 남한 드라마가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였거든요. 저희 오빠도 그때 이제 드라마를 보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에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출신 성분을 빼놓고는 본인들의 삶을 잘 살기는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그래서 둘이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북한 땅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꽃피울 수 없으니 이렇게 출신 성분이 없는 자유로운 곳에 가서 사는 건 어떠냐. 그 남한 드라마도 많이 봤겠다. 그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고 네, 사랑에는 뭐 국경도 없고 출신 성분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행이 그 몰래 많이 이루어질 때니까 그럼 우리도 한국 가보자 해가지고 둘이 한국으로 떠난 거죠.
그렇게 한서희 씨의 오빠는 고향을 떠났는데요. 탈북하기 전 옷장 속에 편지 한 장을 남겨놨다고 해요. 부모님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남겼고요. 한국에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다시 부모님을 모시러 오겠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아들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희 가족은 아빠도 행정 간부로 계셨고 오빠도 당시에 전문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없어진 거를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고 들어가고 저희 가족이 아예 그 봉쇄망에 속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누구보다도 아빠가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평양에서 저는 뭐 인민보안성 협조단에서 성악배우로 활동하면서 있다가 갔더니 오빠가 그렇게 탈북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도 울면서 부모님과 함께 탈북행에 올랐죠.
그렇게 먼저 떠난 오빠를 따라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입국했고요. 한서희 씨는 급작스러운 탈북에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거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직업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까마득함만 들었었죠. 정말 그런 정보조차도 없었고 여기서는 예체능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나가서 그냥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강력하게 심어줘가지고 저는 예체능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아예 공부조차 저는 시도도 못했었죠. 그래서 그냥 알바하고 핸드폰 대리점 가서 알바하고 컴퓨터 자격증 따서 사무직에서 경리를 일하고 뭐 비서로 일하고 이러면서 저와는 거리가 먼 쪽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었죠.
그렇게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착 생활을 하다가 2012년 한솔 씨는 탈북민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방송은 섭외 전화가 왔는데 사실 뭐 저도 탈북민으로 살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탈북민 하면 선입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개선하고자 물론 북한에서 어렵게 산 것도 있지만 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에 그전에는 방송에 제의가 되게 많이 왔었지만 친척들의 신변 보호 때문에 안 한다고 했었다가 이게 이렇게 숨어서만 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게 또 대한민국에 세금도 잘 낼 수 있고 또 보답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한솔 씨는 방송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또 안보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세 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네, 일을 할 만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하고 해서 어쨌든 엄마로서의 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이라든가 또 탈북민들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해주고 싶다?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다. 우리의 자유의 소중함. 지금 현재 삶의 소중함을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힘과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많은 탈북민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한솔 씨도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거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탈북민들이 나오는 거를 선호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전국을 또 다녀야 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 아이가 어려서 욕심을 안 부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저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면서 겪었던 실수들 또 우리가 느끼면서 너무 신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믿겨지지가 않고 정말 북한과 한국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게 현재 한솔 씨는 일주일에 세 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편집과 기획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둘째 딸이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많이 조언을 해주고 예를 들면 나쁜 댓글 같은 거는 좀 안 보고 싶고 또 보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저는 굳이 뭐 악플을 그냥 냅둘 이유는 없잖아요. 제 채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가 엄마 요즘은 이렇게 나쁜 댓글 삭제하는 게 유행 아니야. 그래서 왜? 하니까 이 채널을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고 품성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랑 뭔 상관이야? 하니까 그 나쁜 댓글마저도 포옹하는 인품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대요. 나쁜 댓글조차도 그냥 봐주고 냅둬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것도 다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내주고 사실 둘째 딸 덕에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솔 씨는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한이라고 하면 그래도 북한에서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성악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둘째가 저는 시키려고 해서 시킨 게 아닌데 본인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뭐 서울시 합창단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콩쿨 나가서 상도 막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뒷바라지를 하면서 애가 나중에 이렇게 성악을 하게 된다면 나도 같이 이 아이랑 어느 순간에 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근히 성악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설 씨는 다시 성악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연습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가곡을 부르는 한설 씨입니다. 끝으로 한설 씨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구독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반짝이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늘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막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덕분에 이 힘을 입는다라는 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늘 저를 응원해주시는 만큼 복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